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3장 1절 한 구절 말씀 중심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구역 성경 공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생각하기보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더 신경 쓴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성경 공부 중에 한 자매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무엇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무엇인가 사람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스스로 어떤 잘난 모습을 늘 앞세우며 왔던 것 같아요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기억하는 만큼 과거에 보면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그들보다 잘난 어떤 모습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그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바뀌지만 언제나 그런 성향은 나한테 있어왔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의 고백이 참 감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보자면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단 한인교회 영어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15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거기 계신 분들이 오셨던 분들이 저에게 초면이었고요. 또 제가 나이 많은 분들에 속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제가 열 손가락으로 셀 수가 있더라고요. 영어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신학교 학장 교수분들도 있었고요. 또 미국 내에서 잘 알려진 중형, 대형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우리 노회 60, 70명 되는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또 노회를 하기도 하고 그곳에서도 그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그 느낌을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내 나이 때 나만큼 살아온 사람들, 특히 내가 이민자면 이민자들, 회사원이면 그만큼 된 회사원들, 또는 사업자들, 유학생이면 유학생들, 같은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과 학자들, 그런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부각할 수 있는 무엇이 있으면 나는 고개를 들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주눅들어 버리는 그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할 분은 여기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먼저 고백합니다. 예, 자랑할 게 있으면 으쓱하고 자랑할 게 없으면 주눅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다른 어떤 수식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재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제 3장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장 첫 구절, 이 한 구절을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기뻐하라라는 이 짧고 명백한 말씀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그 이유를 깨닫고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바르게 변화하고 있는 나의 믿음을, 나의 모습과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우리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그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그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복음에 연합하는 관계를, 복음으로 연합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하며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뜻하는 것인지 전하고 있었습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음에 의해 나의 대인관계가, 인간관계가 변하고 있는 그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성화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변화가 아닙니까? 그 변화를 성화를 인간관계로서 복음의 코이노니아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빌립보서 1장과 2장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우리 성경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것처럼 개역 한글에서는 종말로, 개역 개정에서는 끝으로 라는 단어를 가지고 3장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은 목회자들이 특히 설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주일 예배 후에 한 아버지가 10대 된 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설교가 어땠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아요. 좋았어요. 왜냐하면 In conclusion, 결론을 내리자면 이라고 하시고는 정말 설교를 마치시더라고요. 이전 목사님은 finally, 끝으로 하시고 20분을 더 설교하셨거든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끝으로 라고 한 후에 남은 내용을 보세요. 3장과 4장입니다. 이 편지의 절반이나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긴 목회자들이 저도 많이 좀 속할 수 있지만 이 구절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우스개 말이 있습니다. 우스개 말이겠지만 웃지 못할 일이기도 하죠. 예. 바울이 이 단어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빌립보서의 하반부 그 절반이나 되는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통 끝으로, 종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 단어가 끝으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그 참고서적을 참고하는 중에 그 중에 제일 이 단어를 적절하게 설명해 주신 분은 그 신약학자 골든 피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 캐나다 밴쿠버 쪽에서 그 신학교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번역으로 끝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용하는 경우를 볼 때 이 뜻이 끝으로가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자면 as for the rest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란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참고한 서적 중에 그것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이죠. 종말로 또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 남은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그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에 남은 내용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과 4장은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적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시 언급한다라고 하셨죠.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을 때 그분들에게 구두로 전했던 말씀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리자면 오늘 본문 1절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 편지의 나머지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전한 것이지만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저에게 전혀 수고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수고라면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이 저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기쁨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그 주제를 살짝 변화시키면서 나머지 편지의 그 남은 하반부의 내용이 이미 전했던 말씀이지만 다시금 전하고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지적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뒤로 바울은 무엇을 전합니까? 그 3장에 그 유명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제는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 오직 더없이 의로우시고 더없이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을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서 참 복음의 감동을 그 남은 3장과 4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다시 재조명해 주시는 3장과 4장의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정하기보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와 같은 기쁨을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선포하면서 살짝 바뀐 주제의 내용을 다시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의 그 권면이 4장에 가보시면 4장 4절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죠.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3장과 4장은 복음을 설명하신 말씀인데 한 단어로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 기뻐하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의 긴 설명에 대한 결론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 나오죠.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행복과 다르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행복, 행복과 기쁨을 서로 공통된 단어로 사용할 때가 많은데 그 의미를 한번 따져보자면 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행복이 아니구나, 행복과 구분이 된 것이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한 언어에도 우리 언어에도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기쁨, joy, 그리고 행복, happiness 라고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한어와 영어도 기쁨과 행복이 구분이 되는 것처럼 성경 언어에서도 특히 신약 성경에서도 서로 비슷한 개념이지만 기쁨과 행복을 구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쁨으로 번역이 되기 적절한 카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쓴 반면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그 출발점이죠. 팔복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여덟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복이 있는 자는 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때 쓰인 단어는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인 카이로와 다른 단어인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말로 행복이라고 번역하면 딱 적절합니다. 기쁨과 행복의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를 알면서 오늘 본문에서 선포된 기쁨이 아 행복과는 구분된 개념이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피라는 영어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은 영어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죠. 헬라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영어 단어 해피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이유는 헬라어에서 기쁨과 행복의 개념의 차이가 영어 단어에서 해피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우리 생각이 잡힙니다.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 해피를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해피라는 단어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애완동물들이 얼마나 그 이름을 많이 달고 있습니까? 해피. 그런데 그 해피라는 단어, 영어를 아는 사람들도 그 어원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 단어의 유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영어를 쓰던 유럽에서 해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피에서 첫 세 자인데요. H-A-P, 해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프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해프닝이라는 단어 있죠. 해프닝, 해픈. 이 그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해프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연, 운, 행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계획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내가 그렇게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덕이 된 상황을 가리켜서 해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어원에서 발생한 해피라는 표현은 행복, 우리말 행복과 같습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피, happiness 또는 행복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의 주석을 쓴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스티브 로슨이라는 박사님과 존 맥아서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두 분이 나란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 읽어보면 My happiness is based on my happenstance.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happenstance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happen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happening이에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나에게 펼쳐진 그런 상황입니다. happenstance라는 단어는 happen과 어떻게 일어난 일과 circumstance, 상황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로서 어떤 일을 통해 내가 처하게 된 상황을 happenstance라고 합니다. 내가 의도는 안 했지만 그 상황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아, 내가 원하던 일이다. 내가 이걸 바랬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happiness, 행복이라고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모든 걸 종합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happiness, 행복은 어떤 상황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감정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제나 내가 내 원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쁨은 무엇입니까? 기쁨은 한마디로 행복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에서 그의 모든 편지에서 어떤 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라라고 했다면 내가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어폐가 있겠지만 기뻐하라. 상황에 달리지 않고 언제나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점을 제가 조금 전 읽었던 4장 4절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단어를 달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행복합니까? 지금 제가 드린 설명으로 따지자면 구분을 해보자면 우리는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 나만 처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나를 부끄럽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나를 슬프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지금 기뻐하라. 내가,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은 상황에 묶여 있지만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과 격려는 변함없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가 압니까? 누가 체험할 수 있고 누가 그침없이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의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그는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전에 나의 형제들아 라고 그 문화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문화로 그걸 가지고 오면 형제 자매들아 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이 표현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3장의 이 정말 어메이징한 내용을 통해서도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상황에 그 기쁨이 있고 없고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알며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시대와 성별과 인종과 문화와 빈부의 차이를 막론하고 어떠한 차이점을 막론하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죄인의 후손으로서 온전하게 의롭지 못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 그 사이에서 선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분별하면서 원하는 선을 택하고 원치 않는 악을 버리는 그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망가진 능력을 고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우리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종교의 그 일관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 얼마나 잘못된 메시지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 된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망가져버린 존재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후손이 되어서 죄로 이끌리는 성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죄를 기뻐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성향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안 했다고 해도 머지않아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상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쾌감을 표현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뜻하는 것과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이지 정말 끝까지 가서는 그가 주님을 영접하든지 주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의 성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성향이 성경에서 묘사하신 죄인의 모습이죠. 그런 우리들, 그런 나에게 때로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때로는 좋지 않은,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납니다.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기쁨을 잃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나는 불행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거야. 우리 선조들이 예전부터 그랬죠. 세옹지마라는 라고 불리우는 것, 그러니까 나쁘게 여겨지는 일이 결국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념을 믿어왔던 우리의 선조입니다. 또 최근 우리 시대에서는 언젠가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도 나도 이렇게 주문처럼 읊는 것이 있습니다. 외우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저는 먼저 크리스찬들이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도 나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어디서 시작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자비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심판이라는 현실은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체험하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숨을 거두는 즉시 절대로 지나가지 않을 현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냥 피해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자는 나를 창조하셨을 만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기의 행실을 바탕으로 정죄와 죄인의 정죄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복음의 기쁨을 전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기쁜 말씀이 됩니까? 같은 복음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이 서야 하는 정죄와 저주의 자리에 나 대신 서주신 구원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나 대신 몸소 감당해 주신 구원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죄인 된 나를 대속하신 천하의 유일한 구원자가 계시고요. 그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지켜보심에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하게 앉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바울만큼 핍박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린도 후서 4장에 가서 잠깐 또 다른 말씀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만을 제가 볼 텐데요.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보배라고, 보석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질그릇, 그러니까 쉽게 깨지고 쓸모없이 버려질 그런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7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에게 온갖 소위 불행한 일들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내가 낙심하거나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현상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을 바울이 말하죠, 전하죠.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떤 인생에 대한 힘이 있어서 이렇게 파헤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질그릇 같은 나의 보배처럼 자리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성도님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직장은 어떠십니까? 성도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 부모님께서 지금 살아 생존하신다면 부모님들의 건강, 부모님들의 안목, 믿음은 어떠십니까? 성도님의 은행 계좌에는 얼마가 들어 있습니까? 통장을 보면서 주눅을 들거나 우쭐하거나 이러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고요. 잠시 처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의 힘을 얕잡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소위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은 불행은 없지요. 하지만 그 불행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곧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하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를 지킨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부분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보존된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겠다는 운을 여기서 띄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노동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번역을 보면 안전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하다라는 것은 그 내용이 안전한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내용이 지금 다시 제가 재증거할 이 내용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존해 줄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우리가 앞으로 볼 그 복음의 내용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서 그 결과 우리는 기쁨에 사로잡히고 기쁨이 우리 속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하나님께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기쁨이 회복이 될 때 그 기쁨 또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다시금 언급해도 이것이 저에겐 수고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1장과 2장에서도 본 것처럼 3장에 들어와서도 다시금 복음의 내용을 이번에는 의라는 주제 아래 복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회복할 때 내 안에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기쁨이 회복이 되고요. 그 기쁨을 가지고 나는 믿음을 보존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두 가지 집회가 합쳐지면서 연결이 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또 그분들은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목회자들, 또 말씀 사역자들, 복음 사역자들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뜻밖의 저는 그 집회에서 얻은 은혜와 맞먹는 또한 어떤 대화의 내용을 또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화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나눈 대화 속에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머니께서 물으세요. 교회는 요즘 어떻니? 그랬더니 또 조심스럽게 물으십니다. 장년부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세보진 않았지만 40명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왠지 그런 어떤 상황이 좀 솔직하게 제가 약간 좀 주눅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뭐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몇 명이 함께하는 교회입니까? 라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버클리에 너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세요. 그 말씀이 엄청난 은혜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이민교회의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이 현상이 전에 없었던 두 가지가 추가된 그런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언젠가부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민교회가 언제나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뭐 일반교회도 어렵죠. 그런 가운데 이민교회에 가 처한 예전에는 없었던 두 가지 어떤 상황이 지난 한 크게 보면 한 10년간에 갑자기 급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 이민 오시는 분들의 발걸음이 끊겼다는 것. 그래서 2008년도에 그 범 지구촌적인 그 경제 불황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서 모험을 하느니 타국에 가는 것보다 그냥 한국에서 개척에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인들이 많은 그런 남가주라든지 또는 동부 쪽에 그래서 목사님들을 여쭤보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민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 오시는 분들이 항상 있다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 다르고요. 또 한 가지 다른 현상은 우리 2세, 3세들 자녀들에게 예전과 달리 더 이상 한인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에이지안, 그러니까 여러 그 저 아시아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영어권의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일반 교회에도 많이 동양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많이 갑니다. 일반 교회라는 게 그 우리처럼 이민 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이민 목회를 내다봤을 때 정말 어떤 분이 예측을 하시는 것처럼 20년 후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도 이게 그냥 빈말같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약간 좀 한인타운에서는 외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LA 가보면은 LA에는 정말 한인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산호세 지역에 가거나 또 밸리 쪽에 뭐 산라몬, 더블린 이쪽 밸리 쪽에 가면 또 그 텍 컴퍼니에서 일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그쪽에 많이 있고 하는데 우린 좀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좀 한인 그 타운에서 외진 곳에 있으면서 한인교회가 되어가는 가운데 이 같은 두 가지 변화, 그러니까 이민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자녀들이 다른 옵션, 다른 교회에 많이 나가고 있다는 이런 변화가 우리는 정말 피부로 느끼는 변화예요. 그렇죠? 우리 중에 한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면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를 굉장히 크게 느끼는데 한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 중에 이걸 못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대체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 지역, 이곳에 우리를 교회가 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한인교회이지만 언어의 장애 없이 우리가 확장을 해서 혹시 한인들보다 더 이후에 이민 오기 시작한 그런 소수민족들, 한인들만큼이나마 어떤 이 사회에서 주도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한 손길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이 행복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기뻐할 이유가 있고요.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어갈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우리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내가 기쁘지만 그렇지 않고 비교적으로 볼 때 내가 좀 뒤떨어지면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것이 내 인생의 반복이 아니었는가 생각해요. 그 자매님이 그것을 고백하십니다. 회개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주실 때도 있지만 행복이 없을 때에도 행복이 아닌 행복과 다른 기쁨을 주시는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는가 따져보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같이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이 주는 열매, 기쁨을 붙잡을 때 그 기쁨 속에서 나의 믿음이 온전히 장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커뮤니티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사도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다시금 복음의 중요성과 복음의 열매인 상황에 개의치 않은 기쁨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이 기쁨을 저희 모두가 분명히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기쁨을 앞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행복과 불행의 상황에 사로잡힌 저희들이 이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가운데 행복과 불행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설립된 지 24년이 넘은 오늘도 함께 교회로 모이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과거에 연연하거나 어떤 과거의 은혜를 되풀이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보고 그 길에 저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수고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며 저희의 모든 모임,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